2017년 2월 12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기에 외면당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화려해 보이지 않고 넓지 않기에 무시당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진리와 그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답을 찾고 적어 나가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빛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각각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 이제 그 앞뒤로 구절을 보면은 땅에 있는 것도 다 영광이 다르고요. 하늘에 있는 것의 영광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글로리라고 했는데요.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로 독사, 이렇게 글로리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들도 다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별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뭐 이제 다르게도 이제 뭐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splendor 빛으로도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영광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창조하셨을 때 원래 의도하셨고 목적하셨던 것이 있다는 거죠. 해를 만드실 때 해의 모습과 기능이 있습니다. 해 때문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유익함들이 또 있죠. 근데 해가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그 기능대로 존재하고 있는 그것이 해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은 이것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주제이기 때문에요. 뭐 계속해서 이제 이 이야기는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각자마다 영광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움츠려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만하면 죽는다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막 영광을 나타내고 막 이러면은 저 두드려 맞지 이런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왜 자꾸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가로채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중심에 대한 이야기겠죠.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광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요 각자마다 영광이 있습니다. 어떤 영광일까요? 앞서 설명드린 그 맥락대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마 뱃속에 만들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우리 형질이 이루기 전에 우리의 나를 이미 보셨다고 하잖아요. 또 책에 기록됐다고 하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로 이 땅에 생명을 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위대하신 창조주로부터 비롯된 목적들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독특한 그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또 목적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그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때 그게 그 사람의 영광이 됩니다. 그럴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막 멋진 아주 걸작품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와서 아니 이렇게 멋있는 작품이 어딨냐고 막 그 작품을 칭송하면은 그것 때문에 막 기분 나빠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막 자존심 상해하시나요? 아니죠. 오히려 내가 만든 작품을 그 의도대로 그 뜻대로 받아들이고 감상하고 인조이하고 거기에 대해서 칭송하는 것은 그걸 만든 예술가에 대한 칭송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막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챕니까?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 라인은 있습니다. 늘 우리 중심을 살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거짓 겸손으로 시시하고 뭔가 덜 찬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건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요 모양 요 꼬라지로 만드셨으면은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정말 아주 제뉴인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수제비를 만들다가도 내가 막 이상하게 뜯어가지고 만든 수제비 조각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반갑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만든 건데 일부러 이렇게 막 이상하게 크게 만들기도 하고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면 안 돼요. 각자마다 다 다른 개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그걸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입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은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또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억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 저는 제자리로 가는 것이 싫습니다. 저는 딴 자리로 가고 싶어요. 아, 제자리는 답답해요. 아, 그럼 몰라서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신뢰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아간다면요, 가장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제자리에 있어 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를 압니다. 근데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왠지 구속당하는 것 같아. 왠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남이 원하는 거 하라 그러면 억지로 하려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가장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성향, 나의 은사, 또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셔놓고는 그것과 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면은 그건 이상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인도하십니다. 그게 우리 제자리예요.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 근데 목사님,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네요.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잡한 건 아닌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그 복잡하지 않은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약점들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단순하게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많은 꾀를 낸 겁니다.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위임하시고 또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주시고 하나 금하셨는데 그 금한 것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누리고 감사하기보다 허락하지 않은 한 가지를 놓고 아,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어떤 하나님의 저의가 있을까? 어떤 비밀이 있을까? 하나님의 꿍꿍이 속은 무엇일까? 물론 옆에서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미치게 된 것이지만, 아마 계속 이제 그 사실을 가지고 이리 돌아보고 저리 돌려보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어떤 의도라든지 성품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거 먹지 말라고 한 데는 뭔가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않은 뜻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아마 이거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시는 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비꼬아 보는 거죠. 말씀을 비꼬으니까 의도가 비꼬아지고요. 의도가 비꼬아지니까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비꼬아지는 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 분, 뭔가 감추어두고 있는 분, 나의 유익을 위하기보다는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 분. 그것이 결국 죄의 문을 여는 것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밑바닥에는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죄성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한 욕망, 이것이 죄성의 뿌리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한국에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글을 많이 쓰십니다. 특히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많이 올리시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글들을 이제 봅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본 그 김동호 목사님의 페이스북 글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렇게 본인이 올린 글에 대한 댓글을 보다 보니까 아이디가 사탄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마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사람이 농담하는 건가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더니 아 정말로 이 사람이 사탄교를 믿는 신도더라는 거예요. 사탄교가 있습니다. 뭐 미국의 학교들도 있고요. 뭐 오레곤주에도 사탄 클럽도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사탄교가 있고 모여가지고 같이 뭐 의식을 하고 하는 뭐 그거는 이제 있지만 한국에까지 사탄교가 들어와 있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사탄교에서 보는 성경이 있는 거죠. 사탄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을, 사탄경을 이렇게 읽어봤대요. 근데 딱 첫 페이지 첫 문장 보고는 그냥 덮어버렸대요. 아, 결국 이거구나. 근데 첫 번째 첫 페이지에 첫 문장이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첫 문장이 그거래요. 네 삶의 주인은 누구다? 너다. 그게 사탄경의 첫 번째 문장이었다는 겁니다. 참 재밌죠? 네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사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삶의 주인은 너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막 대놓고 하지 않죠. 그거 하나 말해가지고 이렇게 비꼬고 저렇게 비꼬고 이렇게 틀고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희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타락한 천사잖아요. 이게 죄성의 깊은 뿌리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사탄도 아는 거죠. 네 삶의 주인은 사탄이야. 그러면 처음에 좀 이렇게 거부감을 가질 수 있잖아. 네 삶의 주인은 너야. 근데 그걸 붙잡기 시작하면은 그게 죄성의 뿌리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타락으로, 그것이 결국 사탄의 길로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죄성의 깊은 뿌리입니다. 빗나간 자기 사랑이죠.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기심입니다. 죄는요, 모든 걸 분리시킵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도 그 뜻을 보면요, 마음이 나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게 염려입니다. 관계가 나누어지는 게 뭐라고요? 그게 죄입니다. 우리 죄가 뭐 무슨 나쁜 짓하고 사람 죽여서 죄가 아니라 그거는 결과일 뿐이고 열매일 뿐이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의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모든 씁쓸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게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남 등쳐먹고 죽이고 헐뜯고 이 모든 것들은요, 단절된 관계이기 때문에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고 열매일 뿐이지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죄성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모든 것을 다 복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제도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두 주에 걸쳐서 시편 1편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눈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져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복 있는 사람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악인들의 길에 서기도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기도 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근데 시편 51편의 그 부제를 보면 아마 여러분 성경에 제목이 달려 있는 성경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써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제 그 배경이라는 겁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 충신을 고의로 전장터에서 죽게 만들고 그때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그 죄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51편을 보시면은 자기 죄에 대한 그런 막 절절한 고백이 있고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간구하는 회복에 대한 그런 이제 마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간구하는 게 뭡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죄 때문에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에서 더럽혀진 복잡해져 버린 마음을 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purify 해달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자꾸 복잡해집니다.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을 또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이 또 꼬리를 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요 본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그 복잡해진 마음을 간단하게 만드는 것, 그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진정한 회개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회개하는 순간까지는 참 어려웠지만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찾아오는, 비로소 찾아오는 그 시원함, 그 자유함, 그 기쁨, 새로운 소망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죠.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이키는 거죠. 영국의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잘못 간 길에서 거기서 어떻게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잘못 어긋나갔던 그 지점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걸어가는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게 회개죠. 이미 복잡해진 생각과 마음을 다시금 정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길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 이 길에서 저 길로 돌이킨다고 해서 회개는 아닙니다. 잘못 가는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죠. 올바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과 뜻과 목적이죠. 거기에 다시금 내 자신을 맞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물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의 근본적인 중심과 뜻을 하나님의 뜻과 중심에 맞추는 겁니다. 근본적인 방향과 자세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겁니다.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가면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연단되고 변화되어져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면 그거는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길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아봐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은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부를 내어주셨으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삶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지도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이게 모든 믿는 자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아직 그 고백을 못했는데요. 아, 그러면 심각하신 겁니다. 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요. 그러면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내가 이제는 걸어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아, 이것만 되어지면은 어려울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모태신앙이고, 늘 교회에서 자라고 했지만, 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이 온전한 헌신이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좀 재는 것이 있고,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믿기는 믿지만, 내 삶을 다 이렇게 던져서 드리기에는 아주 미심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근데 드리면은 그거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내가 드리면은 하나님의 뜻은 왠지 나를 구속하고 속박할 것 같으니까. 그게 잘못된 오해죠.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제가 3학년 때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렸어요. 드리고 막 드라마틱한 순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막 눈물이 나면서 막 통곡을 한 것도 아니고요. 뭐 누구처럼 떼굴떼굴 구른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던 도중에, 그것도 주일 예배도 아니고요. 오후 예배였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던 도중에 목사님 설교와 본문과 전혀 상관없이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딱 그 한마디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막 폭받쳐 올라가지고 막 그러지 않,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았죠.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감정이 안 따라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내 정말 진심과 전심을 하나님 앞에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진로를 놓고 고민하던 중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고르다 보니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지금 내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난 그냥 교회에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데 고민하다가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이전까지는 그 뜻이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면은 그거 해야 될까봐 그러면 내가 힘들어질까봐 근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전에 기도들은 거기에 비하면 그냥 독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뭐 묻더라도 독백 같은 기도였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정말 알고 싶은 마음에 물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귀에 들리는 음성은 아니고요. 마음에서 들렸어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영훈아, 네가 왜 이 문제를 놓고 나에게 기도하는지 내가 네 마음의 중심을 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귀하게 본다. 그래서 네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내가 거기다가 복을 줄게. 다만 네가 정말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전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모습,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계하시는 것들, 기도 다 뒤집어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물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 뭐 원하니? 네가 선택하면 A가 됐든 B가 됐든 내가 거기다 복 줄게. 이것이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때는 또 뭐라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죠. 근데 그 순간에는 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실지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정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심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한 마음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정직한 영을 가져야 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Renew a steadfast spirit within me. 혹은 다른 버전에서는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은 혹은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항상 정답을 찾고 그 정답을 써 나가는 마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항상 정답을 찾고 그 찾은 정답만을 늘 써 나가는 그런 삶, 그런 마음. 이것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정답이 뭡니까? 즉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발견했으면요, 그거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제 새벽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물가에 심겨온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구절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통한다는 것은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하고 성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시절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참 모든 것이 안 풀리는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힘든 일만 겹겹이 닥쳐오는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생각지 못했던 불의의 일들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는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형통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삶은요,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항상 이루고 나가는 삶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에는요, 겨울이기 때문에만 나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혹독한 겨울을 지나지 못하면은 봄과 여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과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야만이 자라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시진 않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고 눈물이 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늘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공급받고 나가는 사람은 그 순간에 꼭 필요한 음성을 듣고 지도를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어떤 답을 써나가야 할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답을 써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 또한 받게 됩니다. 그 물에 끊임없이 공급받는 사람. 정답을 찾고 정답을 늘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가 그 빈야드 교회를 시작한 존 윈버 목사님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분이 원래 예수 믿지 않던 분이고 막 세속적인 음악하던 분인데 예수 믿고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는데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실망스러운 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둠의 세계에 있었을 때는 사단의 그 세력 안에 있었을 때는 그 어둠의 능력의 실체를 자기는 경험했다는 겁니다. 어둠에도 그 능력의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훨씬 더 능력 있으신 분인데 교회 오니까 크리스찬들 보니까 너무 무기력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는 거죠.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적더라는 거예요. 실망이 됐대요. 근데 실망하고 실족하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분은 그냥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다면서요. 말씀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면서요. 나 그거 믿습니다. 나 그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난 어둠의 세계에 있을 때는 그 어둠의 세계의 능력의 실체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이분에게는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사역에 큰 감명과 도전을 받았대요. 그래서 말씀에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손을 꼭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 예배만 끝나면은 아픈 사람 나오래. 아픈 사람 나와서 이제 기도 받으시라고. 그럼 이제 사람들 나오죠. 그럼 기도합니다. 안수합니다. 아무런 일이 없어요. 한 주, 두 주, 석 주 계속 이어지는데 기도 받고 병 낫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하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감기 걸린 사람이 나왔다가 기도하면 절름발이가 돼서 가는 것 같아. 아 이러니까 막 너무 실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대단한 게 이 목사님은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그 교회 장로님들과 리더들이 마음이 너무 상하더래요. 왜? 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맨날 예배 끝날 때쯤 되면은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생각과 눈을 가려주셔서 오늘은 깜빡하고 넘어가게 해주세요. 왜? 아, 또 이렇게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손을 꼭 기도했는데 그냥 또 막 콜록콜록 하면서 가면은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근데 실상은 누가 가장 낙심이 됐겠습니까? 아, 그 목사님이죠. 근데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 얘기로는 그래요. 한 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신방 가서 기도하다가 우리 애가 좀 지금 감기 기운인데 기도해달라고. 기대하는 마음 전혀 없이 기계적으로 또 손 얹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 난 거예요. 뭐가? 암이? 아니요. 감기가. 근데 이 목사님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그분에게는 브레이크드루가 된 겁니다. 막 감사하면서 했더니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부흥의 그 치유의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빈야드 교회가 전 세계를 휩쓸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바로 옆에도 빈야드 교회 아닙니까? 복음주의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의 뭐 유일한 첫 번째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답이니까 그것만 계속 써내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잘했어요. 도장을 꽝 찍어주시면서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죠. 일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참 그 읽고 도전을 받은 사람이 아마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을 겁니다. 못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김하중 장로님이 쓰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3권까지 나왔어요. 이분이 주중 대사를 지내고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인데 술과 골프하지 않고 그 고위직에 오른 뭐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청렴한 분입니다.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세요. 원래는 신앙이 없었지만 독실한 어머니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딸의 금식 기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요,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분은 기도에 대한 그런 큰 깨달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중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쁜 사람이라도 꼭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매일마다 계속 이제 중보 기도 노트를 쓰고 이름들을 쓰고 기도하거든요. 매일마다 300명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매일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전업주부가 아닙니다. 외교관이고 이런데요. 매일마다 30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보고 드리겠다고 신청해놓고 부속실에 연락이 오면은 이제 가서 보고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연락이 오면은 항상 거기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를 구하고 가서 또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한 번은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콜 받고는 바로 간 거예요. 가서 대통령 앞에 딱 서고 보니까 아,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그 다음날 하면 되죠. 근데 이분은 아, 대통령님 죄송한데 제가 잠깐 중요한 일을 빠뜨린 게 있습니다.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거기 사람이 없는 방에 가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진 일들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가서 만나고 했다는 거죠.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요. 자신은 대통령을 모시기 전에 하나님을 모시는 대사임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자기가 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일, 또 자기가 모시는 분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두고 나갔던 겁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심플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 정답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중국의 대사로 있을 때 중국에서 사스가 발생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막 중국에 사스가 발생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막 모든 나라의 대사관의 직원들하고 주재원들하고 막 가족들이 본국으로 막 다 이제 소환되고 막 그런 와중이었어요.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난처한 상황이었죠. 대외적인 이미지가 크게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하중 대사가 주중 대사로 있을 때인데 하필이면 딱 그 무렵이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의 국빈으로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정부에서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이거 연기합시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중국 정부가 이해 못할 것도 아니고 상황이 상황인 사람들이 다 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때 이 김하중 대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 확답을 주시더래요. 이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대통령님 이 문제는 곧 마무리가 될 겁니다. 종료가 될 겁니다. 예정대로 국빈 방문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듣고는 방문하신 거예요. 근데 방문하기 바로 이틀 전에 중국 정부가 사스의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는 그러는 거죠. 아니 중국 대사이시고 중국 전문가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사스가 상황이 종료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분이 알려주시니까. 결과적으로요, 그 일로 인해가지고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의 긴밀한 신뢰가 싹 트게 되어지고 확립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중국은 굉장히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다 빠져나가는데 사람들, 대사관 직원들 본국으로 소환시키지도 않고 오히려 국빈 방문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이 그 정해진 때에 오는 것. 이것은 대외적으로 우린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표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중국 정부로서는. 아, 의리를 지켰다고 보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김하중 대사처럼 우리는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분이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 그 이제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이 그런 큰 감동을 주셨대.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은 중국 대사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중국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이 작별 인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10년 후에 주중 대사로 다시 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을 보니까 성품이 막 그렇게 막 교만하고 막 자기 자신 내소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냥 그런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그 당시 자기는 별로 보잘것없는 직책이었대요. 중국 대사가 된다는 것은 꿈꾸기 어려운 그런 위치였다는 거죠. 근데 정말 실제로 10년 만에 주중 대사로 중국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왜요? 그분이 잘나서 실력이 뛰어나서 열심히 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과정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답을 써 내려가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번 주는 약간 인트로덕션이고요. 앞으로 두어 주 더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정답을 찾고 정답을 써내려가면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이미 알고 있는 정답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않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제가 어저께 이제 그 Men's Breakfast Meeting에 갔어요. 이제 이 링컨시티 지역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뭐 같이 교제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어저께 참석을 처음으로 이제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그 모임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사위가 있더라고요. 사위가 이제 자기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목사님의 딸과 사귈 때만 해도 자기는 신앙이 있지 않았대요. 목사님 딸도 마찬가지였대요.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백슬라이드를 뭐라고 하죠? 좀 타락한 그런 이제 만났는데 교제하면서 이제 신앙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프로포즈를 할 때 어떻게 프로포즈 했냐면은 나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난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이 일하지 말고 좀 빠듯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동의가 되면 프로포즈를 받아주고 아니면은 안 받아도 된다. 받아준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더래요. 막 생활을 막 쪼달리는데. 근데 병원 가서 이제 검사했더니 아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한 1% 정도 찬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싼 약을 처방하면서 그래도 치료를 받아보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럼 집에 가서 좀 기도해 보겠다고.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보니까 지금 애가 4명인가 5명인가 돼요. 근데 줄줄이 나으셨더라고요. 제일 터울이 긴 게 2년 차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줄줄이 나은 겁니다. 각 아이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아, 무조건 그렇게 기도하면 자녀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했더니 입양해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에게 영적인 아들과 딸들을 내가 더 많이 주겠다. 그럴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하고자 하는 핵심은 뭡니까? 말해.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답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답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 허무맹랑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만 할 만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답을 계속 써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점수를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김하중 대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승리라는 겁니다. 승리.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승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많은 것,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승리하는 겁니다. 이 순간 승리하는 게 뭡니까? 나의 자존심과 나의 감정과 나의 뜻, 이거에 반해서, 혹은 다른 여러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시선과 잣대에 비해서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라고 이야기하시면 내가 그거 그냥 단순하게 붙들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그것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매 순간의 선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늘 정답인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리타 스프링어의 When I Think About the Lord입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외치게 되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